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이 왕이 된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나라도 태평했고 다윗의 왕위도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왕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그 두 사람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사위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는 역모를 꾀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과 다윗과의 관계를 세자와 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는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단이 자신을 잘 대해 주는 것이 정말 특별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길부아산 전투에서 패전했을 때 요나단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소 라고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대갚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여겨서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아있는 자손이 있느냐고 신하들에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을 하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불러서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시바의 답변을 사무엘하 9장 3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다 하니라. 시바가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다고 말할 때에 그 이름은 므비보셋이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곳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생각나는 대로 아무것이나 써놓는 낙서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을 말할 때에 그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은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조각 같은 몸매, 초콜릿 복근, S라인 등을 말합니다. 고대에도 사람의 신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사람은 신체에 아무런 흠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손은 기술을 익히는 데 사용하고 발은 남자다움, 즉 힘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빠른 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역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므비보셋은 최상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세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출중한 외모를 지녔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팔등신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얼짱과 몸짱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요나단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용맹함도 있었고 따뜻함도 있었고 신실함도 있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면 아버지 사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이런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숙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 이전까지는 궁전이 안전과 풍요의 안식처였지만 그 전쟁 이후는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한 유모가 므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므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을 가다가 그만 유모가 므비보셋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두 다리를 모두 다 저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므비보셋은 왕자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피난민이 되었고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다윗과 므비보셋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므비보셋과의 만남은 참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정적으로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따뜻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었던 요나단의 그 아들을 20년 만에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한 말을 사무엘하 9장 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므비보셋이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므비보셋은 다윗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밭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식사할 때마다 나와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므비보셋을 아들로 생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므비보셋은 예전의 지위를 되찾았고 그의 가족의 모든 재산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므비보셋을 생각하면 오래전에 TV에서 본 사극 태조 왕건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왕건은 궁예의 신하로 있다가 역성혁명은 왕이 부덕하여 민심을 잃으면 덕이 있는 다른 사람이 천명을 받아서 왕조를 바꾸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역성혁명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건에게는 어린 시절 결혼을 약속한 연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궁예가 연화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바람에 연화는 그만 궁예 왕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궁예 왕은 미쳐서 자기 아내 연화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왕건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신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웬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왕건과 대신들이 나가서 보았더니 한 나인이 아기를 안고 왕궁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누구의 아기냐고 물었더니 폐군이었던 궁예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대신들은 분노에 차서 폐군의 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서 그 씨를 말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건은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데리고 가서 잘 키우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대신들이 살려주자고 해도 씨를 말려야 자신이 후손이 왕이 되는데 방해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왕건이 죽여야 할 것 같은데 왕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궁예의 아기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또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연화의 아기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죽임을 당하면서 왕건이 어린 시절에 선물했던 목걸이를 손에 쥐고서 죽었습니다. 왕건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연화의 아기와도 같았습니다. 므비보셋은 우리의 자화상과 같습니다. 그가 두 다리를 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후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을 갈 때에 므비보셋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를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면도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므비보셋을 불러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영원한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므비보셋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사무엘 9장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내용은 다윗이 므비보셋과 겸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이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늘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와 각종 예배가 그러합니다. 다윗은 므비보셋과 식탁만 함께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형편없는 우리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4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있기를 기도하면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있을지어다가 작은 글자로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헬라어 성경에는 없지만 문맥을 완성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은 글자로 써놓은 것입니다. 혹 있을지어다가 다른 부분과 같은 크기의 글자로 되어 있다면 출판사에서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맞추어 준 것입니다. 있을지어다로 기록된 작은 글씨,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그 부분이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제게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참 사랑스럽고 그리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마지막 말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빌립보서와 같은 옥중서신 가운데 한 권인 에베소서 3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에서도 말하거니와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원문에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 그 개역 성경에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다음에 말 줄임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 한글 개역판 성경이 훨씬 더 제게는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사용했던 성경은 지금과 같이 가로쓰기가 아니라 세로쓰기 성경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을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읽는데 세로 된 말 없음표 점 6개가 바울이 마치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에 자신은 율법에 철저하게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또 자기를 사도로 삼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로마에 감옥까지 와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이 되어서 더 이상 편지를 써 내려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모습으로 제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다음에 말 줄임표로 대신했으면 훨씬 더 감격적인 마침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머리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은혜는 값 없이 받는 것이고 좋은 것을 받는 것이고 자격 없이 받는 것입니다. 값 없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을 그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온 세상을 비추고 생명체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태양빛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 우리는 몇 분이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기의 대가도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값없이 받는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거나 우리에게 우리를 해치는 것이라면 받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 간식과 장난감이라고 우깁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압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간식보다 밥이 더 좋은 것이고 장난감보다 책이 더 좋은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 부모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좋은 부모를 가진 아이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값없이 좋은 것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모릅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좋은 것을 자격 없이 받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국 CBS 방송에서 제작한 것을 방영한 언더커버 보스라는 프로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회사의 일용직 사원으로 몰래 취업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그들이 회사에 대한 희망사항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소망 등을 듣고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들의 고충과 희망사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일용직 사원이 되어서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 최고 경영자를 가진 회사는 참 복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쇼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일용직 사원이 되어보는 것하고 실제로 일용직 근로자가 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일용직 사원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서 그들의 실제의 삶이 너무 열악한 것을 열악하다는 그 사실에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자신의 전 재산을 직원 수로 나누어서 모두 다 나누어주고 자신도 직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만들어준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으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천하게 보이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노숙자가 되는 것과도 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한들 창조주에 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장소가 우리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소유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 영혼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생활에는 은혜가 있는데 그 영혼에 은혜가 없다면 그의 삶은 이내 황폐화되거나 태폐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주위를 잘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망가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좀 더 맑고 밝고 강건하다면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문제는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설교 마지막입니다. 2011년 이재철 목사님의 안식월 7개월, 또 올해 목사님 안 수술로 인해서 3개월, 그리고 목사님의 피정 기간 때에 빌립보서를 제가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100주년 기념교회가 제게 준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계산을 했었습니다. 빌립보서가 모두 그 4장 104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한 5절 정도씩 하면 20주 정도는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동안 설교해야 하는 주가 모두 31주였는데 중간에 끝나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뭐 하지라고 생각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랬던 것이 오늘까지 56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말 주변이 없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다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좀 더 설교 준비를 더 잘 했더라면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특별히 더 많아 힘들어할 때는 꼭 여러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 말씀은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노라고 문자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도님들의 문자와 메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한조야 괜찮아, 한조야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하시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병이어는 참 적은 것이지만 거기에 주님의 손길이 더해지니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다 제외하고서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는 그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만약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의 영혼에 배부름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손길 덕분입니다. 빌립보서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를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 최고의 말씀도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심령에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형편없고 이기적인 존재를 불러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나날 동안 우리는 다리가 아프다고 짜증낼 때 우리의 다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 때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좌절과 절망을 할 때에 우리를 업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는데 왜 당시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지, 왜 필요 없는 고집을 부리며 이기심을 드러내었는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므비보셋을 찾았던 것처럼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를 찾아내어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식탁에 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제대로 인생길을 걸을 수 없기에 주님의 손에 잡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아도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듯이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아도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거기에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풍성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